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받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가장 부유하고 또 화려했지만 그만큼 가장 타락했던 우상과 향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복음 그 하나 들고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그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간을 머물게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향락과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주님의 그 교회, 여러분 믿는 자로서 볼 때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로서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몸이 회복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꾸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공격을 피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3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가 믿지 않은 그때에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때에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만이 바울을 보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 줍니다. 그 후로 한동안 바울은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고향집에서 한동안 길게 집거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과 다소 사이에는요, 엄청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지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 높은 산맥을 뚫고서 이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후로 약 1년쯤 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첫 선교사 여러분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었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데에 이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도 타우루스라는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늘 있고요. 험난할 뿐만 아니라 구비구비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했던 곳으로 소문이 다 나 있었는지 여태까지 잘 따라왔던 마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하지요. 결국에는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버가로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2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여행의 목적은요, 1차 때 갔던 도시들을 한 번 더 방문하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목양하는 일종의 신방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출발 지점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차 때 중도 하차했던 마가가 2차 때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나를 좀 끼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반대합니까?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극심하게 다투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출발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1차 때 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의 역순으로 그렇게 더베부터 시작해서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참 순조로웠는데 이후로부터 길이 점점 막히기 시작하죠. 이쪽으로 가려 하면 이쪽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 하면 저쪽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바울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드로아 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리로 건너와라 건너와라 하는 환상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그 환상을 그냥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선교의 첫 성인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굴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울 마음 가운데 유럽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오늘의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모습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예, 아침부터 앉아만 계셔도 막 숨이 차시죠? 예, 1차는 약 2년이 걸렸고요. 2차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5년의 시간을 여러분 지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데 간략하게나마 이 1차와 2차의 전도여행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그저 빌립보서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다시 원래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지 않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지 않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린도에 바울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만약에 그 이전에 바울이요,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또 그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쪽으로도 막히고 저쪽으로도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2차 전도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와 큰 다툼이 있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또 그 이전에 마가가 1차 전도행 때 중도 하차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또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회심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유일하게 보증해 주었던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또 그 이전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린도에 오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바울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어느 한 사건만이라도 여러분 생략되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종결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종결부에서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여러 가지 명령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11절 한 절만 해도요, 여러 가지 동사가 지금 명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각각의 동사들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들은요, 누군가가 이 명령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한데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 기뻐지십니까? 예,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누가 기뻐하라고 명령을 해도 그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이 불안한데요, 너 마음 온전하게 돼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평안해지십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극명하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곳에 와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갑자기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명령한 대로 그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이 명령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명령들을요, 여러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 그것도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두 번째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종결부에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는 이 명령을 이해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편지의 모든 내용과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시간을 전제로 이 명령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이 고린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는지, 또 이 우상과 향락의 도시 한복판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손길이 과거에도 또한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은혜의 손길이 너희를 늘 든든히 붙잡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있을 터이니 너희가 어찌 온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실 터이니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너희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온전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또 어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때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적절한 그때마다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아침에 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지금도 그러오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그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은혜의 한날, 부활의 이날 살아가실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이 명령들,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게 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두 번째 날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기억하며 오늘도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온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마다 충성되이 순종하며 넉넉히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모든 교역자, 당회와 재직, 세문 안의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주 안에 늘 형통한 삶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 주셔서 여전한 혼돈과 혼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상기후와 여러 사건과 사고, 재해로부터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세밀하게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